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로 교회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존립해 왔었죠. 그 수많은 교회들이 마주쳤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 그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 됐던 것들은 복음에 위배되는 사상 또 복음에 위배되는 문화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워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그 비기독교적인 또 비복음적인 기류가 교회로 침투하면 어떤 교회는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넘어질 뻔한 아찔한 위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교회는 다양한 그런 비복음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비복음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이 현실 가운데 빠졌던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아 잘못되었구나, 이거 지금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생긴다면 반드시 지나고 반드시 행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다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됐지 뭐 이런 식의 안일한 신앙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비복음적인 주류에 휘말려 들어가고 거기에 빠져서 교회의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각 때문에 내가 복음을 새롭게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이 서는 그러한 교회들이 참으로 정말 귀한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재발견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재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는 교회라는 어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자기 인생에 그냥 짐 하나 더 얹어놓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비복음을 떠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 자체도 부담스러운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내 인생에 참 걸림돌이 된다 싶을 정도로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그 눌림 속에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삶의 활력이 없어지고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면서 어떤 힘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정말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힘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이러한 문제들과 심각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열자마자 1장부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났죠. 그리고 격정적이죠. 그리고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완전히 충천한 모습이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다음 단락부터 나오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우들이 바울은 참사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덕분이었죠.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단지 자기가 이런 개인적인 사도라는 신분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참사도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으로부터 당연히 번져서 이르게 될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매우 큰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격정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해서 매우 이러한 열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소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 소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복음에 대한 굉장히 요약된 그런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참 재미있는 또는 좀 격한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세대라고 이 세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부터 인간의 삶과 미래를 잘못 인도하면 그것은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잘못 나가면 그것은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펼쳐가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몽매의 상태에 빠진 그런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악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에 펼쳐가는 것을 모르고 또는 방해하고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세대의 아주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우들은 이 복음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말한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을 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들이 안다고 한 이 복음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도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대로부터 내가 건져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크리스찬 라이프에는 핵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을 잘 듣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새겨보고 또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먼저 악한 세대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한 세대가 왜 악한 세대로 불려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일을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도의 격정 속에 담긴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악한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은 갈라디아서에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 옳은 길에서 삐뚤어졌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었다, 또 인간에게는 유혹이 주도적인 삶이 되었다, 또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으로 혼잡한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성이 없고 다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을 혼잡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각기 자기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혼잡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보면 그 바울의 당대나 또 그때 이후로 지나온 모든 시대나 또는 지금 현대나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가면서 우리 사람 육체에 신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각종 사상적, 종교적, 그러다 신종 세력들이 아주 출몰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 세계를 매우 혼동스럽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온 지 이제 14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0년이 되기 전에 그 세컨드 밀레니엄을 살아가실 때와 지금 서드 밀레니엄, 21세기를 지금 들어와서 새천년을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 느끼시는 어떤 확연한 변화 같은 게 있습니까? 아, 1900년대에는 이랬는데 2000년대 들어오니까 이것이 확 바뀌었다, 이런 거 혹시 느끼시고 발견하시는 것 없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메모를 해서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인간의 역사상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주류로 잡아왔던, 우리를 사로잡아왔던 그런 물질이 더욱더 큰 기세를 가지고 절대적인 권세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돈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명예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지식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죠? 돈과 명예와 지식과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은 다 동등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명예가 있고 높은 자리가 있고 지식이 많은 정말 학자들이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한 것 아닐까요? 그런 풍토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빠져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자유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를 앞에 두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세대는 돈에다가 더하기 포스트 모더니즘, 뭐 뉴에이지 이런 말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적인 문화적인 조류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추구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신념대로 그 정신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까지는 뭐 좋습니다. 왜냐하면 뉴에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은 우리가 아무리 뉴에이지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뉴에이지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에이지를 배격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격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 시대, 영국의 산업화 시대가 들어가면서 나는 산업화 시대를 거부한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런 거 거부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어떤 시대적인 성향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핵심 진리를 말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대 진리를 놓치게 하고 상대적인 것들에 온통 관심을 쏟아붓게 하는 바로 그런 조류가 나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뭐를 가능하게 하죠? 뭐를 시키죠? 인간들에게 자기 틀과 생각에 맞아야 수용되고 자기식으로 진리를 포장하고 요리하는 그런 방법을 일러주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자기 틀과 생각에 맞아야 수용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단 생각과 취향에 맞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음주의,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도덕적 타락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의 타락, 뭐 또 여러 가지 교회 행태의 문제가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에고와 자기 이슈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예수를 변형시키고 그런 하나님과 예수를 따른다라고 믿는 종교적인 신념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틀 안에 들어온 하나님, 자기 틀 안에 인정되는 예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18세기에 볼테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도 그대로 보답하였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인간도 자신의 형상,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무섭게 꼬집는 가시돋친 말이지 않습니까? 악한 세대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욕심으로 싸움과 전쟁을 일삼고 또 마약이 성행하고 또 총기와 성의 문란 이런 것들이 삶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악한 세대라는 말은 정신적인 방황의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신념대로 살고 그러다가 허탈함을 느끼고 자살률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 신념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도무지 버틸 힘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기 신념만이 자기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정신세계가 혼미해지고 또 진리는 말하지만 진리의 힘은 없는 그런 가운데 우후죽순 자기 주장만 난무한다라는 것, 그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악한 세대의 더 본질적인 정의는 인간의 본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심적인 태도, 그것이 지배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복잡하게 뭐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쉬운 예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누구나 다 기억하시죠? 이 가룟 유다라는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은 동격에 놓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한 자신의 그 애국심 또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반드시 로마를 타도하고 이 세상을 타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위에 올려놓는 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확신이 된 것은 자기의 메시아관, 자기가 설정한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니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예수님은 가치가 없는 자로구나. 가치가 없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죽어도 싼 자다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아, 이런 사람은 우리 민족에 별 가치가 없고 쓰레기 같은 자다. 있으나 없으나 오히려 더 해가 될지도 모른다. 엉뚱한 얘기하고 다니니까. 자기에게 맞추어진 메시아가 아니니까 금세 진짜 메시아는 버려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각이 필요합니다. 21세기의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성의 발견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너그러우신 분,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 또는 따뜻한 분,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금세 유다와 같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거치셨습니다. 때로는 야성적이셨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셨고 화를 내셨고 뒤집어 엎으셨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세대라는 것은 사람 본위이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복음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특징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칭송을 하고 인정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배움이 없는, 이사야서 25장에 이런 말씀 있죠.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죠. 악인이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일만을 반복합니다. 지난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 하고도 이제 일주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월호 사건이 허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허용되었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은 인간의 여러 가지 형태의 죄악의 혼합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건이었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항상 누구의 잘못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랬느냐, 원인이 뭐냐, 그리고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들 싹 잡아들여서 형벌을 주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휩쓸리는 그런 조류이죠. 기류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이 사건의 전모를 볼 때 부분적으로는 잘못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소수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과 정치가들은 선전과 선언들 욕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함께 공감하고 나라의 국민의 차원이든지 아니면 좁게 본다면 교회의 크리스찬들 차원에서라도 깊은 연대감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선장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선장도 사람입니다. 그 선장을 제가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선장도 가족이 있고 그 선장도 삶의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 찬물이 자기 몸을 삼켜버릴 것처럼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뛰쳐나왔는데 가판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내 자신만을 챙기고 있는지 나부터 살겠다고 아우성치는지 자신의 모습을 함께 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공동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한 셈이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깝게 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의도하셨는데 그 시험에 또 우리는 실패해버린 것이죠. 물론 감동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깊은 차원에서의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지나가는 참사로 밖에는 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최근에 왔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면 다 유병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만 논의하고 있어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도망갈 시간 다 줘놓고 그리고 지금 늦게 뒷북 치는 거죠. 뭐 제 의견입니다. 제 사견에 뭐 전 그냥 뭐 한 말씀 그냥 드려본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되풀이 되는 일이죠. 다 노란하죠. 그죠? 휩쓸립니다. 거기에 진정한 배움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살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정말 진정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각자가 구현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과제를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다시 배우고 우리도 새롭게 재충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악한 세대를 향한 이 사도의 하늘 차원에서의 그 확신과 열정입니다. 사도가 자신의 당대에 보았던 악한 세대나 제가 지금 뭐 언급했던 뭐 조금 측면의 어떤 조금의 측면의 현대의 그 악한 세대의 상황으로부터 건져지기 위해서 가장 실제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확신이 들고 있는지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과 열정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지 바로 그 부분에 우리의 관건이 있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그 해결책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인정하고 또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만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지는 길이 열린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이해와 삶의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이 한 가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사도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진짜 자기의 삶에서 살아내면서 전하라고 또 보내신 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자가 사도입니다. 사람은 사도를 세우지 못합니다. 지도자는 세울 수 있어도 사도는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절의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 사람이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이해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는 복음과 사도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씨앗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절대로 실제 상황 속에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1장부터 사도성과 복음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자기 자신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에 열정을 쏟아 부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차원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논리도 맞고 말이 되는 율법주의가 침투해 와서 인간 본의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잘 가게 할 것 같은데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 하늘 차원에서 보니까 복음의 궤도를 너희는 벗어났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분과 향유해야 할 유업의 길, 자유의 길로부터 지금 훌쩍 떨어져 버렸다. 지금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어떻게 미혹하였고 어떤 위험에 빠졌는지는 제가 3장부터 자세하게 다룰 것이니까 그때로 좀 미뤄주시고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사도성을 계승하는 이 시대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인간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복음의 일을 하는 사도성의 사역을 계승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예, 아직도 안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에 대한 뚜렷한 답이 있으셔야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게 문제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다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이 사도성을 계승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하고 그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표현하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터 위에도 세워진 것입니다. 게인스빌 한인교회는 사도성을 계승받은 교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다는 거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바로 그런 사도성을 계승받은 교회여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에 합해서 동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누릴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소명과 은사를 복음적인 성품, 복음적인 안목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피해가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옛 성품을 피해가야 합니다. 옛 안목을 피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도덕주의를 피해가야 됩니다. 도덕주의는 굉장히 미묘한 거기에 올무가 있거든요. 옛 성품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못한가. 그리고 사람을 비하합니다. 아이고, 한 대 받자 뭐 어디까지 하겠어. 이런 비하한, 비관적인. 그리고 옛 성품으로는 절대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옛 안목은 무엇이죠? 옛 안목은 야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개혁이 되고 변화가 돼야 우리 교회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변해야지. 물론 우리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또 그것에 많은 또 우리 집사님들과 협의하고 있고 의견을 또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과 제도의 개혁과 변화가 과연 우리의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지는 그 길을 모색하게 하고 찾게 하고 그것을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교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바라보는 것은 예단목으로 뭐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받는 삶의 활력이 얼마나 왕성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옛 안목입니다. 새 안목이 생겨야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도덕주의라는 것은 뭐죠? 도덕주의적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을 가리고 감추고 속내가 들키지 않는 겉사람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켜주기 때문에 모든 관계와 교제를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깊이 더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도덕주의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좀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또 막히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막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이 막고 있는 건지 묘연하죠.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속내가. 그런 도덕주의적인 것들, 뭐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옛 삶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됨 속에 생명의 연결의 중요성과 활력을, 생명의 활력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길 속에 아직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죽지 않았으니 새롭게 살아났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소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다 확신하시죠? 복음 사역을 하는 교회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교회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 소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길에서 그리스도와 매일 죽음으로써 매일 하루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새 일을 시작하든지 오늘 어떤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리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깜빡 잊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땐 중간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라도 괜찮습니다. 아, 이미 늦었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다 일이 그르쳐진 다음에 있었어도 아, 내가 그때 그리스도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죽음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작하니까 일이 이렇게 그르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길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길을 이래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목도되고 기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분명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악한 세대를 거스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진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악한 세대에 행하신 일, 이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일 정말 항상 기억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맞을 때나 어떤 사람과 만날 때나 항상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길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